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생에서 위기를 겪습니다. 그 위기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강하던 몸에 건강의 적신호가 울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또 자기 내면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면의 위기 속에서 과연 지금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없어지고 내가 꿈꾸어오던 여러 가지 비전이 사라지는 것 같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떡이 커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고민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는 믿음 생활에 회의가 생깁니다. 외부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게 되고 내면을 돌아보다 보니까 그 내면 심령의 핵심에 있는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쳤으며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닥치는가. 그렇게 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상실해 갑니다. 사회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슬럼프라고 말합니다. 우리 뭐 운동선수들, 잘 나가던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한번 빠지면 뭐 예전과 연습량도 똑같고 뭐 하나 다른 게 없는데 갑자기 성적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뭐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슬럼프에 빠져서 연기가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팬들의 인기도 시들해지는 것 그러면서 때로는 그 슬럼프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처럼 대중들의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고 어려운 걸 경험할 때마다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그 슬럼프가 깊어지면 정말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실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 믿음 생활하다 실족했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글자 그대로 하면 다리를 놓치는 것이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슬럼프를 우리가 이겨내야만 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내 앞에 커다란 장벽이 있으면 그 장벽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새로운 도약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의 슬럼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 내 인생이 슬럼프에 빠져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실족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때까지 믿어온 것들이 흔들릴 때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행여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또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우리 삶에서 이런 실족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실족의 위험을 어떻게 이겨내고 또 아예 그 단계를 피해갈 수 있을까? 그 단계가 왔을 때는 이겨내고 더 좋은 방법은 아예 경험하지 않는 것이겠죠. 실족의 단계를 경험하지 않고 슬럼프의 단계를 경험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세례요한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예언자에서 신약의 예언자 세례요한이 오기까지 300년 동안 예언자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는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 어느 날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친척간입니다. 태어날 때도 예수님과 비슷하게 천사의 고지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명은 그 나라를 구원할 하나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신약시대 첫 예언자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세례요한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늘 자기가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전하면서도 나보다 뒤에 오실 리가 나보다 크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예,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봉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것까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여지진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좀 희생해야 되고 내 것을 양보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사실은 참 많은데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으로 삼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인간인지라 그런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그가 온 길은 주님을 예비하러 온 길입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예언자였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사명을 한시라도 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기도 했을 겁니다. 왜 내가 직접 메시아 하면 안 되지? 왜 내가 직접 구주가 되면 안 되지? 내가 그보다 못한 게 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좀 예가 적절하진 않지만 좀 재밌게 예를 든다면 이 교민사회에서 흔히 있는 그 얘기죠. 그 뭐 부교역자들이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교회 개척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도 어쩌보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별도의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그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왜 안 아프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저분을 예비하러 온 존재이긴 알긴 아는데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 이제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의 스승이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던 것이죠. 실제로 세례요한은 아주 뛰어난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서만 읽다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한 예비자로서만 기억을 하지만 초대교회 2세기경까지 세례요한의 그 공동체가 이 근동지방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고린도교회는 항상 그 내분파가 싸웠잖아요. 사도바울이 늘 그게 걱정이었잖아요. 얼마나 싸웠으면 오늘날 2000년 동안 이 성경책에 남아있겠습니까? 뭐죠? 나는 그리스도파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리스도파야 되는데 자기들만 그리스도파라고 싸웠습니다. 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파다. 사도바울은 얘기하죠. 나 바울파라는 이름도 썩 좋아하지 않는다. 또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베드로파가. 베드로파다. 네파 중에 마지막 파가 뭡니까?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파. 영어식으로 하면 아폴로가 되겠죠.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아볼로가 했던 일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었습니다. 뭐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훌륭하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잘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가 틀려요. 여러분들 이단이란 게 뭐냐면요. 달을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이단의 교회 가르침 보면 다 비슷합니다. 우리랑. 근데 끝에 가서 중요한 게 항상 한 가지씩 다르죠. 아볼로가 잘 가르치니까 많은 교회 교인들이 아볼로에게 넘어가는데 마지막에 뭐를 안 가르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안 가르친 거예요.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가르친 겁니다. 나머지 가르침은 너무나 훌륭하고 정말 뛰어난 선생이었는데 아볼로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 이때 그때까지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원조 세례 준 사람은 세례 요한이지 세례 받은 사람이 준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소위 말하는 세례 원조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제자들 보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어난 뛰어난 사람이 본인 스스로는 주님을 예배하러 온 예언자란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때로는 험하게 얘기했거든요. 권력자들 향해서 더 쓴소리도 많이 하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답답합니다.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제자였던 예수는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알고는 있지만 참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 두 명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가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 번만 물어봐줘라. 정말 예수 당신이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주가 맞습니까? 요거 하나만 물어봐달라. 그 마음 여러분들 심정 이해되시죠? 난 알긴 알지만 그냥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제자들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감옥에 보내셨는데요. 정말 예수님 당신께서 오실 메시아입니까?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가서 그대로 보고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리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고해라. 본대로 보고해라.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대로 보고해라. 그리고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 사람들을 일으키게 하고 그런 기적들이요, 세례요한도 하셨을 거라고요.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쓰였으니까 그 기록이 자세히 안 남아있지 세례요한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걸 보여준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세례요한이 행했던 거나 내가 행한 거나 똑같다. 자, 가서 그대로 보고 해라. 나라고 뭐 특별한 거 없다 이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가서 그대로 보고하고 실족하지 말아라. 뭐냐면 제자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뭐 우리 똑같은데요. 뭐 이러면서 이간질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는 일은 똑같지만 그 사역이 틀린 겁니다. 주님께서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택하셨고 한 분은 예언자로 택했던 겁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거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세례요한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니까 내가 진짜 메시아지 이걸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보고 했겠죠. 세례요한은 고백합니다. 정말 그분은 흥해야 됐고 나는 쇠해야 될 것이다.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마지막은 참 평안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정말 내가 메시아를 믿고 갑니다. 이제 받아들이고 갑니다. 제가 더 이상 실족하지 않게 나도 저만한 사람이다. 제자들아 내 중심으로 다시 모여라.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내 중심으로 다시 모여서 우리가 예수의 공동체와 한번 맞서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뭐 있냐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족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누구나 다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실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하게서도 하고요.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례요한의 경우를 통해서 정말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잘 믿어가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총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다면, 실족해버린다면 우리 믿음 생활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보면, 자기 중심으로 보면 딱 실족하기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뭐가 부족합니까? 세례요한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만 봐도요. 예수님의 본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좀 어부고 이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복음서에 보면 배고프다고 안식일날 밀밭에 들어가서 뭐 훔쳐먹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변호를 해주시니까 다행이지고 법을 어긴 겁니다. 안식일 어긴 것도 법을 어긴 거고요. 거기다 도둑질까지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아주 깨끗합니다. 광야에서 경건하게 생활하고 정말 금욕생활하면서 정말 들풀을 뜯어먹고 살면서 말씀에 충실하고 제자들만 봐도 비교가 되잖아요. 세례요한의 제자가 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이 마지막 순간에 갈등이 생겼지만 정말 누가 더 훌륭할까 고민이 생겼지만 그래서 예수님에 가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올라서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왜 실족합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다가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 고초를 겪어야 되는가? 내 중심으로 보면 내가 뭘 어땠다고 하면 틀림없이 다 실족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잘 믿어오다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때 내 믿음이 실족해버린다면 그때 내 믿음이 흔들려버린다면 얼마나 우리는 인생을 덧없이 사는 것입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이 시점에, 이 고비에 왜 이러한 사건을 개입시켜 놓으셨는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나보다 못하니까 때로는 나보다 더 신앙생활에 투철하지도 않으니까 세상의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은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의 위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위기 속에서, 또 모든 괴로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한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열정적인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일제 침략당할 때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들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적으로 외칩니다. 또 한 번 기독교가 이제 뭐 유교를 또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하던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또 한국 전쟁 때 또 교회가 한 번 또 크게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외치고 열정적으로 울고 정말 밤새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한 번 한국 교회가 발전한 계기가 언제입니까? 70년대입니다. 이제 좀 배고픈 시기가 끝나고 막 경제적으로 발전하려고 합니다. 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서로 경쟁이 되는 거죠. 같이 고생하던 사람인데 한 5년 전까지 같이 판자촌에서 고생하던 사람인데 누구는 갑자기 아파트를 사고 우리는 아직 판자촌에 살고 이런 막 비교가 되는 겁니다. 예전까지 다 같이 어렵게 살 때 별로 몰랐는데 막 비교가 되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내 능력으로 안 되면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뭐 그런 요새 열정적인 기도가 분명히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열정적인 기도는 그만큼 또 빨리 식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열정적인 기도와 한국교회의 그런 뜨거운 전통들이 분명히 우리 민족 정서에 맞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 뭐 발전에도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여는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침착한 신앙생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신앙은 너무 쉽게 식어버립니다. 쉽게 실증을 냅니다. 때로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뜨거움이 잘못 인도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할 그 순간에만 뜨겁게 기도해야지 모든 삶에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항상 뭐 하이퍼라 그러죠.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뜨겁게 달아올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그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신앙생활에 침착한 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착해야만 그 사람에게 침착한 순간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 사람이 항상 들떠있으면 파스칼 철학자의 말은 하나님조차도 언제 그 사람 인생에 개입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혼자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나 침착하고 조용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가장 개입하기 좋은 때라고 철학자 파스칼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답답함이 있을 때 때로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밤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표현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쉽게 실증내게 되고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자기들은 하나님만 믿는 백성이라고 했죠. 예언자들은 너희들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한 가지 믿는 게 있었어요.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좀 말썽을 피워서 부모가 혼을 내어도 설마 자식인데 날 어쩌겠어라는 말. 여러분들 애기들도 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애기들이라고 순진하게 보시지 마십시오. 다 그런 마음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으면서도 설마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어쩌겠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당황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갑자기 외세의 침입이 많아지는 겁니다. 특히 바빌론 같은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의 국력을 세게 했을 때는 저 변방에 그야말로 오랑캐 같은 나라들이 갑자기 나라들이 커져갖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겁니다. 당황을 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뭘 합니까? 이집트에 가서 막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다 희생해서 도와주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거래인 겁니다. 오직 우리를 정말 희생해서 자기의 외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국가 간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둔한 겁니다. 그냥 이집트에 빠져들면 거기에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압니다. 오늘날의 훌륭한 정치인은 현대사회 누구겠습니까? 그런 국가 간의 그런 이해관계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항상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외교를 잘해야지 그냥 거기만 그냥 매달리면 다 되는 줄 아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계통에 있는 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우리 고국과 미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죠. 그러나 좋은 관계라는 것은 인간적인 거고 정치적인 것이지 하나님 같은 그런 의지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막 당황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이집트를 섬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니들 눈에나 이집트가 크게 보이지? 이집트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내가 한마디 하면 이집트도 넘어지는데 왜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냐? 제발 돌아와라, 돌아와라. 당황을 하니까요. 옛날에 자기 그냥 바빌론 이런 것들이 약할 때만 생각하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고 이집트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침착하지 못하면요.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침착한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요, 그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영국의 명문이죠. 당시 영국이 막 타락하고 하니까 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성경 공부도 하고 정말 어떤 머리 이성만 커져 있는 그 명문 대학의 천재 같은 학생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는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이제 내가 저 똑똑한 아이들을 다 회심을 시켰는데 내 인생에 부족한 게 뭐냐. 이제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이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미국의 원주민들, 우리가 흔히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원주민들을 선교하려고 미국으로 건넙니다. 대서양 뭐 배를 타고 건넙니다. 근데 그 배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웨슬레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 백성을 선교하러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근데 그 배에 또 다른 선교사 그룹들이 타고 있었는데 모라비안이라고 해가지고요. 독일에서 이 발생한 이 경건주의 운동의 일파입니다. 그러니까 날 조용히 기도하고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이 유럽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들이 있습니다. 막 독일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좀 그야말로 오랑캐 보듯이 보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옥스퍼드 대학생들을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모라비아는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 뜨겁게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수준 차가 엄청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배가 풍파를 만난 그 시점에서 웨슬레는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하고 모라비안 성도들은 그 배가 당장 뒤집어지는 그 폭풍 속에서 조용히 다들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나중에 폭풍우가 한 번 지나친 다음에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침착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침착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터인데 설사 이 배가 뒤집혀져서 우리 모두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교를 하다가 가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우리가 당황한들 당황하지 않는들 하나님이 정해주는 건데 우리가 굳이 침착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웨슬레가 거기서 또 한번 회개를 한 겁니다. 미국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회개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범한 게 감리교입니다. 단순히 그전에는 지적으로 그저 옥스퍼드 대학생들을 통해서 그거 가르친 것도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새로운 회심운동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풍파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칠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는 풍파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은 항상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너무 결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결과주의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믿고 잘 믿고 축복받았던 사람들을 뭘로 여러분들 판단하십니까? 항상 결과로 판단하잖아요. 물질로 판단을 합니다. 뭔가 그 사람이 외형적인 게 크게 성장했을 때 우리는 판단합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의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린 결과가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결과주의로만 따지자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고 훨씬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고 훨씬 더 말씀 공부에 충실한 그런 뛰어난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당시에 그 헤롯 왕정과 부딪히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권력을 나쁜 권력을 향해서 쓰디 쓴 말을 더 잘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런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도 그는 메시아가 되지 못하고 예언자에 머물렀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다 오합지졸처럼 뭐 이것저것 하던 사람들이고 배고프다고 그야말로 안식일도 안 지키고 뭐 남의 밀밭에 가서 밀이나 따먹고 뭐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님 지키지도 않고 도망가고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결과주의로만 따지고 보면 세례요한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자리에 감히 누가 우리를 그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는 훨씬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예비해자로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겸손함으로 지켰던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특정한 한 개개인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약속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결과주의에서 남보다 더 결과를 조금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경쟁 속에서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더불어 살다 보면 경쟁에 뒤처져서 조금은 우리가 부족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 겁니다. 오늘날 경제가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제로섬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로섬이라는 말은 뭐 번역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끝나고 나면 그냥 그대로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게 1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한 3개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2개 가지고 있고 1개 가지고 있고 다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중에 막 뛰어난 사람이 막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 2, 3개 가지고 있을 때 5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 사람이 역량이 뛰어나서 다른 데서 많이 가져와서 5개가 된 줄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10개 안에서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5개를 가지게 되면 나머지 사람이 가지고 있던 2, 3개를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합산을 해보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로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야 세상 참 좋다.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로섬입니다. 뺏긴 사람이 다 뺏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요즘은 경제학자들도 제로섬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파지티브섬이라고 씁니다. 긍정적인 합산이란 말이죠. 뭐냐면 합쳐서 10개가 될 때 긍정적으로 모두가 다 욕심부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자기만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회. 그게 파지티브섬입니다. 바로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은 파지티브한 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사회인 겁니다. 나 혼자 많이 가지는 사회가 축복받은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결과를 믿지 마십시오. 결과를 믿다 보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나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결과 이것밖에 안 주세요? 하면 실족하는 겁니다. 그러나 파지티브 썸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 우리는 설사 내가 조금 가져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회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에 대해서 과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신생 온갖 곳에 덫이 있고 함정이 있고 걸림돌이 있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항상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정말 침착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모든 위기와 슬럼프를 이겨내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세상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들이 있고 장벽이 있고 때로는 숨겨진 무서운 덫이 있고 함정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그 속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욕망이 믿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기도로 우리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